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종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번과 또이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창조도 공부하고 하는데 그 언약의 그 내용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시작되는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이 창조의 언약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창조 자체도 그 언약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아담하고 맺으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현실을 저희가 배우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언약을 깨면 어기면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그 조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뭐 세상에서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일방적이죠. 그쵸? 우리하고 뭐 상의하시고 뭐 지금 언약을 맺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언약인데, 그러나 그 언약에 이 피조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이 언약에 가입하기 싫다, 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처음 아담이 그 언약을 깼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도 그냥 선악과를 먹는 그런 수준, 즉 도덕적으로 뭐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의미가 굉장히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싫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런 그 영원한 복이 자기는 싫고, 오히려 지금 사탄과 연맹을 맺는 그런 일이 됐죠.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원리로 맺어진 언약이죠. 행위 원리라는 것은 하면 복, 안 하면, 영원한 심판. 이것인데, 그렇게 아담이 죄로 인하여 그 언약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심판하는 그 내용에서 이 구원의 언약의 그 모습이 벌써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서부터 벌써 이 구원의 언약이 즉또 다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하여 그 다른 언약을 통해서, 즉 우리가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조의 언약, 즉이 행위의 언약의 그 마지막, 그게 심판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행위의 언약의 끝이 또 구원의 언약의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행위 언약은 처음 그 창조 언약은 아담과 맺어졌죠.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영원한 심판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맺으시는 언약은 행위, 이것도 행위 원리입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할 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면 예수님도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행위를 이루셨죠. 그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이루셔서 그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어지는 언약. 이것이 이제 은혜의 원리입니다. 왜 은혜의 원리냐? 지금 항상 지금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봤듯이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심판.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근거로 맺어지기 때문에 벌써 지켜졌어요. 그럼 지키면 복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이거는 백성들과 맺은 것은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복받는 일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언약의 멤버로서 사실 결국은 복받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나 이 세상에서 복같이 안 보이는 이런 것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 지금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 고난을 받을 그 당시에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소근소근 하지 마시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뭐 기뻐하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죠. 고난은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면 아 그것도 복이었구나. 그렇게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무릇 징계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네, 하나님도 아세요. 그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바로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걸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뭐 감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나 당할 때는 그게 아니죠. 어쨌든 근데 미리 아시면 당할 때도 기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해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받을 거라고는 복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은혜의 언약이냐고요. 은혜의 언약.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행위의 원리로 우리를 갖다가 판단하시면 아 이거 우뚝합니까 정말. 근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언약을 제로 깬 이 언약의 심판을 받는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 3장 15절과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그 심판을 받는 내용에서 오히려 구원의 언약이 암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인침이 상징되어지는 내용도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 하면 동물이 죽는 거죠. 구약의 그 동물이 피를 흘리는 그 모습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표하듯이 벌써 이 3장에서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수치함을 가려주기 위하여 지금 동물이 죽습니다. 피가 흘려졌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 옷을 입히는 즉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는 그런 현실이 예표 수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벌써 아담과 이브한테 벌써 보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맺어진 이 언약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다. 즉 아담이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또 계속 읽으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런데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 적용을 하느냐. 난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다 순종한 걸 왜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의로 사신 삶을 거부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 한 걸 왜 나한테 적용하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적용되느냐? 이 소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참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담이 지은 거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참 사람들이 네. 이 우리 둘째 아담 이분은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이 둘째 행위 언약 즉 예수님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을 이제 그 하늘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셔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셔 주십니다. 그분의 그 순종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과 맺어지는 은혜 언약의 근원입니다. 오직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 언약이 이제 구약서부터 그 구약 아래 속한 여러 언약으로 조금씩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모세와 맺는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맺는 언약 해서 구약에 이제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혜의 언약의 그 모습이 이제 그 구약의 많은 언약을 통해서 재조명이 된다고 할까요?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데 그 또 보여질 때마다 좀 내용이 더 많이 보여져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에 오니까 확실하게 이제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예표하는 그런 모든 현실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진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전체가 성경.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특별한 임무를 시행하러 오신 분이죠. 메시아로서 이제 보내졌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버지를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내 뭐 동생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믿음으로써 그게 가능하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완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즉 이 아버지를 순종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로 이렇게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의 그 순종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진해서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참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강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완전히 믿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 강제로 그 뭐야 이걸 행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내려면 제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써야 된다고 했죠. 두려움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신 그따위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한방 맞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있다가 어떻게? 물론 두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라나야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뭘 욕심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줄 거 아니냐 이런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행위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또 하나가 뭐죠? 나 항상 여기 와갖고 맥혀. 난 미치겠어.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도 여러분도 같이 잊어버려요 저하고. 뭐예요. 이게 이런 일이 별로 없다가 요즘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넘어가요. 예,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다음번에 할 때 가져올게요. 생각나면.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강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진에서 나오는 거라기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자진은 뭐예요 항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정말 자진해서 기쁘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때 그때 그런 말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세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맡겨주신 일을 끝내고 완성시키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완전히 다 이루시는 거죠. 즉 언약을 완성시키시러 오시는 거죠. 이 구원 언약,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창세 전부터 맺으신 그 언약을 완성시키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에서 하시는 모든 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걸로 보는 그런 걸로도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때가 참에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못한, 실패한, 거부한 그 완전 순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첫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라고 명령이 주어졌는데 못합니다. 순종을 안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둘째 아담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에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형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인데 이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첫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책임을 못 이루신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책임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하여야 하시는 모든 일, 그게 창세 전부터 천국에 계실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즉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행하러, 즉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약속을 하신, 즉 언약을 맺으신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뚜렷하게 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뭐 언약을 맺었느니라 이런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볼 때 그런 언약이 창세 전에 맺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죠. 즉 뭐 같은 비유로 얘기하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그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맺는 언약을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 가보세요. 시편 2편 6절서부터 9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나의 왕을 참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도 보면 그 아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이 이제 완전하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이 나라가 주어지는 그죠?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즉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나라 그것을 약속하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 아들에게 영원한 왕의 제사장직을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예수님은 아론의 그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제 주었죠.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9절 29절서부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기 보면은 그 맡기다 이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그 언약의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시작되는 그런 건데. 즉 이것을 어떻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언약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의 약속, 그 아버지와의 언약을 다 이루러 오신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그리고 이제 다 이룸에 약속된 영광을 이제 내게 달라.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이제 내가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다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즉,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주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구약의 언약들을 보면서 결국 뭐를 보는 겁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언약 내용을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제 사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라를 이루는, 근데 예표 수준이죠, 다 구약은. 그 나라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보좌가 영원하니라. 그리고 지금 모세도 보면은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이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의 그 모든 다른 언약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 시작이 그 아브라함과 지금 그 다윗.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과 다윗 맺는 언약. 근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담, 처음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 이 두 아담은 대표자들입니다. 이 대표 원리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대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로 왜 얘기하느냐 하는데 사실 뭐 이 세상에도 대표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괜히 저희 뭐야 가갖고 뭐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하고 무슨 이 경제적인 무슨 트리리를 사인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니 내가 사인했어? 내가 왜 지켜 그걸?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하고 무역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두 대표자들이 서로 어그리하고 사인하고 한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여러분 막 이 뭐 땡깡 부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대표 원리는 그냥 어디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이 이 대표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혜로서 이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죠. 첫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켰으면 전 인류가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지켰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죄에 빠지는 거죠. 왜? 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이 둘째 아담은 그온 인류가 둘째 아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몇 군데 보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저희를 위해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읽으면 구원된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럼 분명하게 지금 내게 주신 자가 세상 전체 인류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하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면 그럼 왜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왜안 하십니까? 근데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기도. 왜냐? 사실 우리는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죠. 구원받게 해달라. 다 예수님 축복받고.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지옥 갈 거가 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하면 뭐해요? 뭐 지옥에 가서 조금 덜 뜨거운 데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 너무 고마워요. 모르는 게. 그거 알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몰라도 이 모르는 게 좋.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딱 맞는 수준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저 에베소서 1장에도 한번 가보시죠. 그럼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 4절서부터 읽어드리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게 있는데 택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전 인류가 다 택함을 받는 거면 택한다는 컨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택하는 게 아니죠. 택했다는 거는 그전 인류 중에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그 택함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은 자기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 택함을 받은 자들만 대표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대표. 그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처음 아담이 하는 일은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만 대표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 컨셉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상의하셨고 약속하시고 이제 이루시는 거죠. 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언제서부터 지금 계획하시고 주고 계시느냐?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창조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즉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그 삼위가 동등하고 영광과 그 뭐야 이 권능이 다 동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 안 하죠. 그러나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이 삼위가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기능을 맡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능을 맡으셨다고 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기능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능에 따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나눕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 저절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의 뭐야 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 그 기능은 낮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세상에서는 내가 누굴 순종하면 저절로 내가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세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성경을 이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아버지는 높다 이런 말이 아닌데 세상식으로 이해하면 아들이 낮은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이해지 성경이 가르치는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을 하면은 자기는 뭐 낮은 것 같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을 순종한다 그러면 자기가 낮은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낮은 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능이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아버지 순종하네. 그럼 예수님이 낮은가 보다. 이럽니까? 그럼 왜 여자가 남편을 순종하면 그럼 여자가 낮은가? 왜 이렇게 결론이 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제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이루심을 적용시키는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즉 삼위일체 그 사이에서 약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 언약 삼위일체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예수님. 그것을 근거로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 예수님과 맺으시는 저 언약, 저 행위 원리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 걸 이해 못하고는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저 예수님이 이루시는 저 행위 원리의 언약을 이해 안 하면서 지금 은혜 언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 언약이 알미니안 주의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엉망진창으로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언약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보세요. 은혜 언약이 이상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깨닫자,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첫째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깨져서 구원의 언약이 정식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그 메시아가 약속되는데, 이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구절을 보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구절에 이 사단 옛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그건데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누구냐? 지금 그, 이 1절서부터 우리가 보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지금 쭉 내려가셔서 아니, 3절부터 계속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그럼 이 용이 아까 뱀이었죠. 사탄이죠.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즉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죠. 여자의 이 아들이. 근데 이 여자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6절 다시 올라가서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곳에 있더라. 그러면 이 여자는 사실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로 조정이 되면은 우리 마리아죠.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아담이 결혼한 이브라 해도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지금 제가 그랬죠. 그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아이덴티티 혼동이 온다고. 왜? 똑같 같은 그 현실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면서 또한 인물, 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1260일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48개월이죠? 46? 48, 3, 42? 이렇게 저희 뭐야 이 이제 수학이 이렇게 안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에다가 그럼 42 맞아요. 42. 42개월,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게 뭐라고 배웠죠?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여자가 광야에 가서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죠.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로 보면 교회는 항상 도망다니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나 좋은 모습이지. 그 전까지는 세상 모습은 항상 고난, 핍박,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그런 게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 후손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아까 시편 2편, 다니엘 7장.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십니다. 이 뱀이 아이를 삼키고자 4절. 그러나 망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이제 다 쫓겨납니다. 9절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의 머리를 상하리라.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죠. 우리도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메시아, 둘째 아담도 처음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그 둘째 아담이 받는 유혹.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그 유혹이 뭐예요? 결국 나하고 언약을 맺자. 사탄이 와서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란 말이에요.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라. 우리 이 모습도 같이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을 때참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즉 우리 그세 가지 모든 유혹이 세 가지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같은 템테이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다르죠. 사탄을 책망하고 그 사탄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언약의 약정들을 완전히 지키시는 현실이 거기에서도 증거가 됐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첫째 아담은 죄를 짓자 천사들이 그가 그 선악과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아담과 이렇게 이 뭐야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데 둘째 아담은 그렇게 그 시험 받고 나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둘째 아담은 천사들이 수종 드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뭐 하는 인물이라고 또 나오려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수종 드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둘째 아담에 속하여 사탄의 수종을 받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이제 받는 것이죠. 첫째 아담.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거였어요. 네, 심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근데 둘째 아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한테도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한테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 언약을 이루시는 이것을 이해 못하면서 지금 우리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요. 진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알미니안주의 같이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이 뭐 우리가 어쩌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저걸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좀 또 복습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런데 발꿈치가 상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리고 왜 고난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니까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성경에 보여주,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생활에는 다르게 보여지면, 아, 그러면 저거 어떻게 믿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으면. 근데 맞아요. 하나님 말이 왜 틀리겠어요? 즉,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같이 참여돼서 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삶을 표현할 때 뭐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도 세상의 메시지가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헛갈려요. 많이. 그러나 하도 가르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요. 아, 그렇지. 예.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예. 저희가 기독교인이 됐다. 뭘 기대하는 거겠어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는 되게 긴 것 같은데, 몇 년씩 지나가는 거 보면 되게 빠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을. 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릴 날이 오는 거죠. 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 지금 말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무슨 내용이고 그 복음을 산다는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건지, 무엇이 우리의 현실인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되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